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튤립 한 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를 포함해서 10주 동안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전적 타락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 타락 그러면 사실은 이게 편안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면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타락했는데 그냥 찔끔 타락한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 지난주에 그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좀 만들었는데요. 지난주는 그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what is not이에요. What it is not.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타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bsolute depravity가 아니라는 거예요. Absolute depravity. 이게 완전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그냥 악한 거예요. 그냥 악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상대적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대적인 선이 없는 게 아니다. 완전히 결핍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말, 이 relative good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었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5,000를 훔쳤어요. 5,000달러를 훔쳐갖고 $1,000를 기부했어요. 그러면 $1,000를 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훔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relative good과 absolute good에 관한, 다시 말하면 truly good과는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할 때 너는 완전히 타락한 놈이야. 방송 용어가 아닌데 툭 튀어나왔네. 너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이다 아니다의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What it is예요. 지난주에는 what it is not에 관한 거고 오늘은 what it is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긍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각도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그 자체 모습이 막 적극적으로 악을 해가는 모습이고 소극적으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아니 전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의 적극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오직 그리고 항상 죄를 범한다예요. 계속해서 듣기 거북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오직 그리고 항상 죄를 범한다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맨날 이렇게 죄 타령만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인간이 오직 그리고 항상 죄를 범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풀어서 보면 맞아. 그 뜻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전돼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발전돼 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인간은 오직 그리고 항상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5,000달러 훔쳤다가 1,000달러 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훔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사랑의 신발 박스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의 신발 박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홈리스 사람들 노숙자 분들에게 그거를 나눠줄 때 그래 그래도 가지고 가. 이거는 주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은 아니죠. 그냥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이거나 가져가 교회에서 하라니까 또 귀찮게 이거 하는구나 그렇게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선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1561년에 그 네덜란드와 그리고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항거하는 개혁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종교 개혁은 그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517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중에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그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로마 그 천주교로부터 그냥 박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를 하나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그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직 컨페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언젠가 이거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저도 하고 싶어요. 그 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이해와 일치할 수 있는 그 뜻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과 맞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내 아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악한 것, evil, 이 악한 것이 인간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와 있어요.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 항상 악할 것임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예요?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러고 보니까 세상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해요. 더더군다나 계획하는 것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인간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침투해서 오염되어져 있고 전염되어져 있고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한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지어 계획까지 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한국의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네요. 여자 학생들이 있는 기숙사에 남자가 쑥 들어가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은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하고 같이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쑥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지나가다가 늘 마음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차 타고 가도 생각나고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도 나빠요. 그런데 생각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계획을 하겠죠. 이 남자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 그 기숙사에 여자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보안 장치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카드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며칠 이러고 쳐다봤겠죠. 근데 여학생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히기 직전에 후다다다다다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8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줘요. 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감하신다면, 일부 예배 때는 동감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밋밋하게 지나갔는데, 동감하신다면 이제 고개도 좀 한번 끄덕여 주세요. 요 얘기할 때에. 자녀를 키우는데 어느 부모가 거짓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근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어디서 배웠냐고요. 나쁜 말 하는 거는요. 아, 그거는 부모한테 배울 수는 있어요. 부모가 생각 안 하고 나쁜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욕심은요. 아이, 그 친구하고 같이 놀아야지, 사이좋게 나눠서 써야지. 그런데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양손에 다 붙잡고 입으로 물고 있잖아요. 한 발은 딱 누르고 있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이게 동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우는 거는 어때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지 싸움은 절대로 안 가르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안 맞으려면 네가 먼저 한 방에 때리고 눕혀라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불순종 가르치셨어요? 부모에게는 대들어도 돼. 그걸 가르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이에요.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랴. 이걸 누가 아느냐고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 중에 어느 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그 신앙의 위인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인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괜찮아요. 이제 생각하셨죠? 이 신앙의 위인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거룩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을 때도 거룩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의 위인들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의 악함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바로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짓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칩니다. 시편 32편에서는 바로 죄를 짓고 바로 꾸지람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찬송이고, 시편 51편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처럼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언제야 깨달은 거예요? 나라를 다 통일하고 왕이 되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고 조공받고 강력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왕 최고야 그러면서 막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짱이야 짱이야 그러고 있던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다가 어차피 한번 아니 잠깐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은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묶어서 인용을 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 없어요. 너무 유명해서 안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살아간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로마서 3장 18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악함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쓸 수 있는 단어.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 무능력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전적 무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떤 목사님들 부류는 전적 타락은 너무 센 단어다. 그런 거 쓰지 말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전적 타락보다는 전적 무능력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그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전적 무능력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전적 타락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전적인 무능력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무능력하다 해요. 인간이 무능력한데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인간은 무능력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속담인지 격언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시도둑은 못 속인다. 들어보셨죠? 시도둑은 못 속인다. 그 말을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닌 용어로 쓰면 그에 비해 그러면 아시겠죠? 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이고 그에 비 자식이야 시도둑은 못 속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선, 완전한 선을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만 있는데 열매 맺는 나무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본 나무에 붙여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for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왜냐하면 인간은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할 수도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무능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아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행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제 잘 못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총 쏘고 조조조조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 컴퓨터 게임에서 보면 인터넷 게임에서 보면 그 나쁜 이제 원수로 나오는 그 캐릭터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눈이 이렇게 멀어 있고요. 이마에 이렇게 눈 하나 달려 있는 거. 기억나세요? 전혀 안 하시는군요.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서. 이렇게 이마에 눈 하나 있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있는데요. 이게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두 눈이 멀어 있어요.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마에 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눈을 태워버린 사이클롭스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제일 먼저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가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딘지 아시죠? 빌립보, 필리파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여자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 자매 이름이 리디아예요.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루디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의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뭐 그런가 말거나 그 옷감에 그 염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때.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 사람 하는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볼까? 아, 예수가 그런 사람이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네.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사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Seekers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의 3장 14절 15절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즉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완고해져서 수건이 눈앞에 가려지고 있는데 그 수건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했나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진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니 도대체 왜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던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아예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 너네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알아 그 대답. 너희들 깨닫지도 못하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가 깨닫지도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대학교의 어느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그 킹 제임스 버전, 그것도 되게 딱딱한 성경, 영어 성경을 제가 기억으로는 7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7번을 그냥 달달달달달 읽으신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세 번째는 더해요. 귀한 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선을 바랄 수도 없어요. No desire at all.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일까? 이것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름답게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가 아름답게 열매로 맺는 경우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받은 사람 맨날 이거 비교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노벨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그것으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고, 그래서 세계 인류의 좋은 뜻으로 발전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벨상이에요. 근데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 정말 생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었습니까? 완벽하게 맺었습니까? 아니,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그 길을 만들려고 그럴 때 그냥 바위산을 깨부셔야 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아주 쉽게 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지금은 어떻게 발전됐어요? 대량 살생, 대량 학살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기를 읽었고 저도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완벽한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조차를 몰라요.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닌 사람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제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뭡니까? 치과 의사가 되고, 특별히 치과 의사 자녀들 중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후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치과 의사를 만드는 게 자기 치아 관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판사, 검사, 아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다 올려놓고 예 합시다. 저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아빠, 엄마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바랄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다 하면 우리 점심 못 먹어요.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성경의 그 강력한 증거들이 어떤 캐리고리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새로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중생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 딱딱한 마음은 굳은 마음은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는 절대로 못 바꿔요. 절대로 절대로 못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상태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아니 정말 감사한 신문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런 기사는 보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어느 젊은 목사님 부부신데 첫 임신인데 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또 뭐 그렇게 깜짝 놀래요.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이제 그 뭐죠?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아기가 네 쌍둥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위험합니다. 아, 임신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한 아기는 지울 것을 권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끝까지 낳겠습니다. 그래서 넷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가위바위보라는 거예요. 누가 형이 될까? 누가 누나가 될까? 아마 딸 셋의 아들 하나가 막 그랬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너 먼저 태어나고 나 뒤에 태어나자. 그러겠어요? 야 우리 나갔다가 엄마 아빠 얼굴이 아니면 우리 다시 돌아오자. 그랬겠어요?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는 엄마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생일을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는 것도 선택이 없습니다. 출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중생시키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것에는,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끝났어. 그런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이 그렇게 뭐 완전히 죽을 정도는 아니야,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라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정도는 그냥 2층짜리 건물에서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갖고 떨어졌는데 그냥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그냥 팔다리 부러진 정도야. 아니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저는 기왕이면 건물 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현재 롯데월드타워. 그러니까 현재 제일 크대요. 제일 높대요. 이거 인터넷 찾아본 겁니다. 그 높이가 얼마인가면 555m입니다. 한 18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0m예요. 555m. 근데 거기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은 어느 정도인가면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2층에서 떨어져서 갈비뼈 몇 대 부러진 게 아니라 555m 되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떨어진 거예요.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장사 지냈어요. 누이들이 이름을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곡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The end.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었다는 얘기죠.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걸어나오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